느헤미야 공부 지금 이제 벌써 다섯 번째 이제 오늘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다섯 번째인데 반이 지나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총독이 된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은 부분에 대해서 총독에 대한 의미를 좀 같이 공부해보고 또 믿음과 헌신으로 충만한 총독에 대한 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총독이라는 호칭이 약 65회 정도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총독은 이제 한 나라 또는 지방 정부를 관리하거나 다스린 사람으로 언급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을 이제 같이 부지런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잔을 맡았던 그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고 이제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그 통치 이제 중반 이제 한 42년 정도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제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약 12년 동안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5장 14절을 보니까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을 때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했을 때 처음부터 12년을 요청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얘기하고 또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 그 기한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이제 한 12년 정도를 이제 유다의 땅에 총독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보면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페르시아 당시에 이 총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총독으로 이렇게 총독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 총독, 페르시아에서는 그 총독이라는 거를 이제 샤트라프라는 이제 이 총독이 각 지방을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샤트라프 제도는 고대 페르시아의 지방 통치 체계를 말하고요. 원래 이 샤트라프라는 이 샤트라피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된 행정 구역을 뜻하는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보통 행정 주, 이제 총독령 또는 이제 샤트라피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샤트라피의 이제 어원은 이 샤트라프 총독에서 파생된 말로 이제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트라프가 총독이고 샤트라피는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이제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샤트라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역들을 나누었고 그 샤트라피의 그 샤트라프가 이제 왕을 대신해서 다스렸습니다. 샤트라피, 사트라프 좀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이제 아케네메스 왕조가 이제 550년, 죄송합니다. 그거가 좀 막혀서 550년에서 한 330년 정도 시기에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샤트라피 제도를 도입했고요. 이 샤트라프의 역할이 뭐냐? 이제 지방 총독으로서 각 샤트라피 그 각 주를 통치하는 역할을 했고 이제 특별히 세금, 징수, 그다음에 군대 유지, 법 집행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중앙 정부에 충성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마음을 주셨다고 믿고 있고요. 또 이 자신의 어떤 현재의 위치에서 왕 앞에서 받고 있는 신뢰나 또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불타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4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이 4개월 동안 아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일을 이제 왕으로부터 어떻게 허락을 받게 되면 또 어떻게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슬퍼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왜 슬퍼하냐, 그리고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또 왕에게 이르되, 느헤미야서 2장 7절, 8절입니다. 또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이 느헤미야가, 예, 왕의 마음을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말하는 것들만 봐도 왕이 기뻐하시거든. 이 왕의 마음을 얻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해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섭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어떤 분들은 이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총독으로 가지 않고 그냥 어떤 특별 관리자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안 보는 게 여기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들이 이거는 그 총독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강 건너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고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서 자신이 머물 집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총독으로서의 어떤 준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느헤미야가 그냥 어쩌다가 왕한테 얘기해서 총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됐던 총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총독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약간 보면서 성경에 이 킹제임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여기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 나오는 그 이 총독에 대한 단어가 다 총독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만 이제 그 특별하게 몇 구절이 총독이 아니라 디르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디르사다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칭호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에 임명한 어떤 총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이 이 호칭으로 불리는데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이 칭호로 불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권위를 함께 가진 지도자의 직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총리, 죄송합니다. 총독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인 임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임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어원을 보면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티르사타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발음은 디르사타라고 하고요. 이제 뭐 틸사다 뭐 이렇게도 발음합니다. 이 뜻은 지배자, 총독, 권위자라는 의미로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지방 행정관을 가리킵니다. 현대 번역,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는 단순히 총독으로만 번역됩니다. 이제 영어는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다 그냥 가버너라고 이렇게 그 영어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디르사다라는 단어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만 등장해요. 총 다섯 번 언급되는데 에스라에서 2장 63절에 나오고 느헤미야서 7장 65절, 70절, 8장 9절, 10장 1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디르사다로 불리면서 성벽 재건과 율법 낭독 개혁을 주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르사다의 쓰임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디르사다는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의 권위까지 포함된 칭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각 지역에 사트라프들을 두었는데 유다에서는 이제 유다에서만은 이제 디르사다라는 칭호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왕의 대리인으로서 세금 징수, 행정 관리, 성전, 성벽 재건, 율법 준수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 칭호는 단순한 정치적 직책을 넘어서 왕의 권위와 종교적 지도력을 함께 위임받은 자리로 보이며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총독이 된 사람들을 부른 호칭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징적인 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둘 다 바빌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출신인 거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의 출신이 바빌론 출신이 유대아의 총독이 된 인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땅에서의 어떤 총독의 임무는 단순히 어떤 그 샤트라프의 기능을 넘어서 종교적인 그런 권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서 이 디르사다라는 호칭이 언급될 때 주로 종교적인 의미를 쓰일 때 디르사다라는 의미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 63절에 보면은 디르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느헤미야서에서도 7장 65절에 보면 디르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둘 다 유다 땅에 임명된 페르시아의 총독을 언급할 때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호칭을 부를 때 이제 디르사다라는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호칭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이 믿음과 헌신으로 충만한 총독이었던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지 이제 아니했던 총독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곳에 있던 기존 세력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은밀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다 땅에서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조롱하며 나중엔 또 타협까지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거나 정치적인 이슈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호론 사람 삼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실 이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왕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아마 왕에게 이제 일일이 이런 것들 보고해서 정치적으로 이들과 대립할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잠잠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2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에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매 그럼에도 그들이 네 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그때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그 편지에 쓰기를 이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나니 그런 까닭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해 선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런즉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 대작자들을 만나서 이것이 아, 나 아니야 이렇게 막 변명하거나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떤 그 싸움에 어떤 그 휘말리지 않고요. 그냥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밝혀지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쟁정에 이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적들의 어떤 그 방해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 총독으로서 백성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유대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은 모습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출신이거든요. 유대인의 핏줄이지만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를 그 유다의 땅의 그 총독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과 17-18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이제 듣고 나서 정말 들풀처럼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온 뭐 유대인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자칭하지만 총독인데 그래도 페르시아에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상황들을 설명하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했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들풀처럼 일어나갖고 갑자기 막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의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닐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일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성벽 재건들이 쭉쭉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성벽이, 이제 뭐, 제가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140년 동안 그냥 무너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뭐 이렇게 시도를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 이거를 백성들을 설득하고 시작했는데 너무나 빨리 일들이 진행되는 것 보면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정말 그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이게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일 15일에 완성됐다. 52일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일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표에 충실했던 총독에 대해서 보면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제 또 호위 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허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때가 이제 BC 586년 경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BC 445년이에요. 약 1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못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이 나가고 나서도 몇 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겨우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런데 1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성벽이 느헤미야가 갖고 52일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희생과 모범의 총독에 대해서 좀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이제 이 느헤미야 앞에도 여러 총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그러니까 총독이 총독으로서의 권한만 이게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왔던 총독들은 총독이 있으면 총독의 어떤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까지 싹 다 그냥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그가 행하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또한 이 성벽 일을 계속하며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거기로 모여 그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총독의 빵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성벽 재건하는 일에 같이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이익보다 영적인 보상을 추구했던 이제 총독이었는데요.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부다야를 보고의 재범관으로 삼고 또 마타니아의 손자요 사꿀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 다음 관원자로 삼았으니 그들은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더라. 그들의 직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더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세상에서 그 자기가 총독으로서 어떤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 어떤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하늘에 대한 소망, 영적인 것 이런 것에 더 이제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세상에서 보상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 세상적인 욕심, 그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될 때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이 느헤미야 형제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세상을 성공하고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부, 높은 명성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지위는 뭐 중요한 가치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염원, 성벽 건축을 위해 이보다 더 훌륭한 총독, 이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희생해서 일들을 이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리고 믿음을 입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가 중요함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느헤미야 형제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영적인 것, 하늘의 것들에, 하늘의 일들에 더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